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 한 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인 만큼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번 달부터 이 매주 한 가정 예배와 또 이 월요일마다 가정 예배 드리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가장 선명하고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곳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 주시는 이 거룩한 비전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모든 세대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불편함, 희생이 감수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고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고 또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아무리 배우고 또 배워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예배이고, 또 알면 알수록 더욱더 감사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분명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물론 예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매일 하루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겪으면서도 알다가도 모르겠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다가도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나의 끝을 보게 되는 것이 또한 이 자녀를 키우는 것, 양육인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가정 예배와 이 한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려면 교회의 비전과 이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와 못지않게 동시에 우리가 그 예배 장소로 인도해야 할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성경적 자녀 양육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게 어떤 이 구체적인 양육 노하우를 듣기를 조금이라도 기대하신다면 크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큰일 날 소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정말 이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키울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키워야 하는가,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키워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볼 텐데, 들으시면서 한편으로는 저건 너무 당연한 소리가 아닌가, 또 두 번째 이 포인트를 들으실 때는 저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가, 이런 당황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들으시면서 뭐 귀를 닫거나 점점 마음을 닫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저를 따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자녀가 있건 없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당연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지만 이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로 풀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자녀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점 하나가 어떤 물건, 그것도 어떤 뭐 생명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잉태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이 우주에 바로 그 순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순간 이후에는 천지가 다 없어져도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고 존재할 그 엄청난 것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이 태아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태아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그 숨결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래서 자녀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구적 원인에 불과하죠. 하지만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영원전부터 이 태아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심지어 부모도 9개월 전에는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성과 우리의 DNA를 줄 수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태아에게 생명의 능력과 이 영혼의 신비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결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선물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의 버러지 형상과 바꿔버려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된 그런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 지옥 형벌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인류에게 일반 은총으로서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이 따스한 태양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나의 형상을 닮은 이 신비스러운 생명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이 신비를 깨닫는다면 어찌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자녀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나,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는다면 이 귀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들으면서 너무 뻔한 소리가 아닌가 흥미를 잃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닌가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귀를 기울여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래서 자녀를 말씀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마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싱글인 청년들과 이 젊은 세대에게 더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 자녀를 자신의 커리어나 꿈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볼 때 단지 우리 부모 세대는 더 희생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요즘 세대는 더 이기적이야.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세상이 변하고 그래서 모든 세대가 그 전 세대는 겪지 못했던 독특한 그들만의 역사적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는 이 세상이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악해져간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모두 이기적인 죄인인데 오늘날 더욱더 이 거세게 몰아치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론적으로 고백은 하면서도 사실은 큰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요? 제 꿈과 제 인생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희생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은 제 아이가 딸아이가 있는데 이 데이케어를 다니고 있어서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 전에는 제 아내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제가 집에서 아이를 봐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게 뭐가 이렇게 힘들까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기저귀 갈고 밥 주고 조금 놀아주고 재우고 나면은 불이 나게 볼일 봐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조금 쉬려고 하면 또 깨어나서 또 밥 주고 또 기저귀 주고 또 잠깐 놀아주고 또 치우고 나면 반복의 연속이고 얼마나 아내가 이 퇴근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울에 비친 이 퀭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회사에서 저렇게 멋있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매일같이 기저귀나 갈고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나 줍고 있고 나는 도대체 뭘 하는 건가? 내가 이런 걸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나? 내 친구들은 지금 저 회사에서 번듯하게 일하고 있고 무슨 무슨 팀장 명함도 있는데 나는 그냥 전업주부구나. 난 참 초라하고 무가치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없으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기저귀 갈고 밥 주고 음식 찌꺼기 줍고 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전혀 허찮아 보이는 일상의 반복들이 사실은 이 인류를 스치고 지나간 모든 위대한 문명들을 합친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수천 년을 자랑하던 이 문명들이라 할지라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멈췄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투자되는 모든 것은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이 모든 일들이 중요해 보이고 그 업적이 대단해 보여도 언젠가 결국 다 사라지고 잊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할아버님, 증조할아버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또는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삶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수십 년, 불과 수십 년이 지나면 다 잊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자녀에게 쏟는 그 눈물과 사랑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일부가 되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시급하고 더 위대한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은 결코 빈말이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혹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지금 여성분들에게 직업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가정주부인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무가치해 보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의 근거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위에 아이의 머리 위에 지붕을 놓고 식탁에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 입을 옷을 갖다 주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히 가장이 해야만 할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먹고 입을 것은 갖다 주셨는데 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안식처와 영혼의 양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목사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아빠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의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아빠의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아빠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의 역할을, 영혼의 양식을 이 아이에게 주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들의 끝없는 이 반복입니다. 당장의 성취감도 없어 보이고 내 뜻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도 없는데 나의 모든 사랑과 전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는 결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올바로 알고 성경적으로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 정도가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둘째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자녀를 동시에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미워해야만 합니다.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자녀를 미워하라니요. 아무리 좀 자극적으로 충격 효과를 노린다고 해도 그것은 좀 심한 표현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처자, 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지만 이 자녀 양육에 관해서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자기 자식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자식에 대한 감정적인 사랑은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총에 속한 모두가 당연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 너가 그렇게 본능적인 감정으로만 너희 아이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망치고 말 것이다. 너가 정말로 이 아이를 위한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를 말씀대로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아이를 미워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아이를 말씀대로 미워하라는 뜻은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시급하게 처해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직시하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려 말해도 좋게 표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볼 때 독특한 존재이죠. 하지만 정말 이 아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것, 이 아이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독특한 형상의 이미지는 이미 이 아이의 죄성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이 아이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이 죄로 오염되어서 그 아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함, 그 개성이 다 사실상 무의미하게 망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처럼 똑같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개성과 특성이 있고 분명히 눈에 보이지만 그것이 마냥 사랑스럽고 순전하고 깨끗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 무서움, 그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냥 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새카맣게 타락했다, 그런 어떤 집약적인 의미가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공간이 이 아이의 영혼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 타락하지 않고 순결하게 지켜진 공간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타락했다라는 공간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분명 그래서 이 아이가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이 보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이것을 보고 감탄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깊은 탄식도 배어나오는 그런 망가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토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특별하거나 선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해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사탄의 자식이라는 사실, 이 냉철한 사실을 우리가 즉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다 거부하고 싶죠. 저항심이, 이 반발심이 솟구칩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아이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롭고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자녀가 처한 이 가장 시급한 이 현실을 올바로 직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심장도 다 찢어드릴 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나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학교에 보내도, 좋은 집 사주고 죽을 때 재산을 다 물려주어도 그것이 이 자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자녀가 가장 필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절대로 줄 수 없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이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깨닫고 간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겠습니까? 무엇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어디를 보내고 잘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이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전문가가 되고 다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아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단 하나, 그 영혼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포기하고 감수한다 할지라도 자녀의 영혼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든지 세상을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는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예수님만 안다는 것 너무 편협한 것 아닙니까? 너무 좁은 것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만 아는 것이 좁아 보이십니까? 그렇게 느껴진다면 아직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아는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자녀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꿈을 가로막는 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린 말씀대로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자녀의 영혼을 위하신다면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감정, 그 본능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감수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목숨을 걸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가장 큰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혹시 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강도사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제 아이들은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자책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면 가정예배 충실히 드리고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정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 아이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을 믿겠지.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 누구누구 자녀가 더 이상 안 믿는데 그럴 줄 알았어. 왜? 그 부모가 못했으니까. 거꾸로 보면 우리 아이가 믿는 건 내가 참 잘해서 그래. 교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양육하셨는데 그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얼만큼 완벽하게 양육하였길래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분명 여러분의 양육은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양육하시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더 잘할 수 있었습니까? 당연하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그 괴로움과 자책감은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행여나 우리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불신은 절대로 남의 탓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악 탓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불필요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30년 동안 사랑하는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믿지 않냐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진리를 모르고 조롱하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도 30년간 견디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니 주님을 붙잡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혹 여러분 중에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이를 갖지 못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원하지만 더 이상의 이 자녀 양육의 기회가 없는 그런 분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외감과 상처만 받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이 마르게 될 그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결혼이 없죠. 결혼이 없다는 뜻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기존의 가정 질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은 그래서 모든 언어와 문화와 민족과 혈통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을 가리키는 그런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다면 그 의미는, 그 뜻은 그 선물 자체만을 누리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의 형상을 닮은 너의 자녀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너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과 내 피를 가지고 나를 닮은 육신의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족속들이 제자되어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배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 비전을 이 땅에서 우리 보고 꿈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을 꼭 닮은 그런 자녀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저희 가정도 두 번 유산 끝에 힘겹게 7년 만에 아이를 얻은 것이 은결입니다. 힘들죠. 정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자녀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더 바라는 것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그 누구보다 절절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게 품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더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런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주님 오직 모든 이 땅의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으로 사로잡혀서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